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30일 자신의 모교인 뉴저지주 리빙스턴 고등학교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14번째 인물이 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우유부단함과 나약함에 진절머리가 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민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뉴저지주 연방검사를 지내고 2009년 뉴저지주 주지사에 당선된 크리스티는 2013년 주지사에 재선되면서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외과의사 출신인 벤 카슨,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등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스가 30일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국제채권단에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안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비상전화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자정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18억 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 약정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채무 재조정과 동시에 국가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2년짜리 합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은 최근 몇 주간 협상을 계속해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을 놓고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럽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를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김시철 대변인은 30일 열린 제8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에어버스 DNS의 A330 MRTT를 공중급유기 기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기종은 미국의 보잉 기종보다 급유 능력이 뛰어나고 병력과 화물 등 급유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는 연료 탑재량이 111톤에 달해 KF-16 전투기 41대에 주유할 수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유럽 공중급유기와 한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 사이에 호환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중급유기 사업엔 13억 달러가 투입되며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넉 대가 전력화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30일 군수송기 한 대가 추락해 최소 74명이 사망했다고 인도네시아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허큘리스 C-130 수송기는 이날 기지를 이륙한 뒤 기계 이상으로 회항하려다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메단시의 주택과 호텔 등에 충돌했습니다. 공군 대변인은 지금까지 74구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약 30여 구는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관리들과 언론은 사고가 난 수송기에 11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인 당뇨리 체인점인 미국의 KFC가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들어선 KFC 1호점이 30일 문을 열자 고객 수백 명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습니다. 가게 앞에는 점심시간 문을 열기 전부터 KFC의 닭튀김을 사 먹으려는 고객 수십 명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고객들은 치킨통과 탄산음료를 들고 기념 촬영에 임하는 등 KFC 요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현철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태권도인들이 북한의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취소됐던 남북한 종단 계획을 다시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북한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30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또한 광복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과 문화 역사 분야 교류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요즘 장마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한반도 전역을 가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수해라는 정반대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 장관은 이를 위해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관리와 산림자원 공동조사와 종자 교환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강, 임진강과 같은 남북 공유하천의 유량을 공동관리하는 그러한 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남과 북이 산림협력을 통해 백두대간 등 하나로 연결된 한반도의 산과 숲을 푸르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산림자원 공동조사, 종자 교환, 양묘 지원 등 남과 북이 산림 녹화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
홍 장관의 이번 발언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가뭄 피해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상대적으로 협력이 쉬운 자연재해 분야부터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5일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산림과 환경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268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남북 축구와 씨름 등 체육교류와 안중근 기념관 건립과 같은 민족 공동유산을 남북이 함께 보존하는 문화 역사 분야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 같은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선 남북이 우선 만나야 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 장관은 특히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유럽연합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며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권 약화의 증거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 정권이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은 현재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무기를 개발 중이라며 북한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따라서 북한에 대한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협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만큼 다양한 방위 체계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한반도 국제포럼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의 통일부가 2010년에 창설한 반관, 반민 형태 협의체입니다. 올해 포럼에는 미국의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중국의 팡쿤 외교부 아주국 제1과장을 비롯한 주요 10개 나라의 전 현직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30일 오전 10시 22분쯤 북한 단속정 한 척이 서해 연평도 서쪽 해안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약 1.5km 침범했으며 한국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NLL을 넘어온 북한 단속정은 표류물을 추적하며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NLL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단속정이나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서 올해 들어서만 모두 8차례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동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현 상황은 도발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군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압도적 방위 역량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과 가진 오찬에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등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어떤 도발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때문에 군이 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력한 안보 역량이 평화통일의 밑거름임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긴장이 계속돼 왔지만 군의 빈틈없는 대비태세와 강력한 미한 연합전력이 있었기에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으로부터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한반도에는 분단의 상처와 고통이 남아있다며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탄한 안보 태세와 굳건한 방위 역량으로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만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군이 안보를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리비아와 예멘 등지에서 한국 국민의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원했고 에볼라 긴급 구호는 물론 중동 호흡기 증후군 대응 과정에서도 군 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군이 여러 가지 비리와 쇄신해야 할 문제로 흔들린다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최근 군이 진행하는 병역문화 혁신과 일련의 쇄신 작업의 성패가 지휘관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확고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적이 도발하면 신속 정확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서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전군 지휘관 오찬에는 한 장관 외에 최윤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후 해마다 각군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9일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비공식 회동을 갖고 북핵과 북한 문제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와 미중 전략경제대화 그리고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의 정부 성명 발표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측은 특히 올 하반기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북핵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대북 정책 방향 전반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또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실효적인 대북 압박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 측 관계자들이 30일 북한 측 관계자들과 만나 이호 여사에 대한 방북 초청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여사 측은 다음 달 안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실무를 담당하는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 등 실무진 5명이 30일 개성공단에서 북측 인사들과 실무 접촉을 갖고 이 여사의 방북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이번 접촉에서 이 여사의 방북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보진 못했습니다. 김성재 이사는 실무 접촉이 끝난 뒤 경의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여사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원하시는 일정은 가급적 7월 안에 방문하시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을 북측에 알렸고요. 그래서 북측에서는 그러면 충분히 그 뜻을 알았고 또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상부에 보고하고 다시 연락해서 곧 만납시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김 이사는 이번 접촉 결과에 대해 이 여사에게 보고를 한 뒤 될수록 이른 시기에 북측에 연락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그러나 이 여사의 구체적인 방북 일정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고 북측에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을 전망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이사는 이번 접촉에서 북측이 지난해 11월 초청한 이 여사의 방북 자체에는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1월 21일에 그때 원동현 부위원장을 만나서 여사님 방문하시는 모든 일정과 관계된 협의들을 했는데요. 그때 합의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래서 육로 방문을 하고 백화원 초대소에서 유숙하시고 그리고 평양의 이제 산원 어린이 보육원 여기 방문하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 이사를 비롯한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 등 5명은 오전 10시쯤 개성공단의 북측 총국에서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5명과 만나 이 여사의 방북 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3주기 당시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한 사의 표시와 함께 초청의 뜻을 전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지난 4월 중순 이 여사의 5월 방북을 위해 사전 접촉을 요청했으나 북측은 한동안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최근 개성에서 만나자는 제안에 호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태권도인들이 북한의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취소됐던 남북한 종단 계획을 다시 추진키로 했습니다. 북한 태권도 당국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태권도인들이 상호 방문과 시범 공연 등 구체적인 교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태권도 전문 잡지인 태권도 타임스의 정우진 대표는 2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한 태권도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장문 그 총재님과 조선 태권도 위원회 김경호 위원장을 만나서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 태권도인들의 그 북한 태권도 간 왕래 그리고 남북한 태권도 교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북한의 에볼라 방역 조치로 무산된 남북한 태권도 종단 행사를 다시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태권도인들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한 뒤 통일을 상징하는 짧은 행사를 갖고 곧바로 한국 땅을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평양 태권도 성지에서 북한 태권도인들과 기술 교환, 세미나도 연 뒤에 남북한 중간 지점을 이동해 통일을 염원하는 격파 시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권도인들은 한국으로 입국해 서울을 거쳐 무주 태권도원, 제주도의 주목탑 등을 돌아보는 일정을 기획 중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남북한 육로를 통과하는 동선입니다. 남북한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양측으로부터 이미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번 그 평양에서 그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그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고 한국 측으로서부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무산된 남북한 종단 행사에는 100명 가까운 미국 태권도인들이 방북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는 올가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 가능성도 타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시범단 파견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미사일 발사와 군사 위협 등을 거듭하면서 양국 간 스포츠 교류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2007년과 2011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을 주최했으며 당시 미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공연은 미 언론과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태권도인들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 남북한을 종단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해당 단체로부터 공식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미국 태권도인들의 행사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할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 순수한 사회문화교류는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잠실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30일 오후 탈북자 100상의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강승구 사무총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강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승구입니다.
오늘 탈북자 100상 합동 결혼식이 열렸다는데요. 직접 이 결혼식 지켜보셨을 텐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보통 결혼식 하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자리죠. 그런데 이들 부부는 생사를 가르는 역경을 넘어서 남한에 와서 관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북에 아직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는 부인들은 많은 눈물을 또 흘렸고요.
네.
그래서 행복과 기쁨보다는 숙연함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올린 부부 100상 중에는 탈북자도 있고 또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었다고 네.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네. 어떻게 해서 만난 분들인가요?
되게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네.
일단 남한에 와서 남쪽에 와서 북한 이탈 주민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교육기관에서 만나신 분들도 있고요.
네.
네, 그 경우는 북남 북녀, 북한 남편, 북한 여성분의 경우도 있고요. 네. 중국으로 먼저 중국을 거쳐서 남한으로 오신 분도 꽤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성분이 북한 여성분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 계신 조선족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서 같이 한국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 네.
또 한국에서 요리사를 한 남편분과 북한 이탈 중 여성분은 친지에 소개를 하신 경우도 있고 다양한 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행복세상 이 재단법인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합동 결혼식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까?
네, 저희 재단은 주최고 또 이 행사를 추진하는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 중인 합동 결혼식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네.
그 추진위원회 변성한 위원장께서 작년부터 남과 북이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남남북녀, 즉 남쪽 남성분과 북쪽 여성 또는 북남남녀, 북쪽 남성분과 남쪽 여성분이 하는 그런 결혼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상을 시작했고요.
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남 홍녀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국적을 가지신 조선족이나 외국분들하고 결혼하시는 북한 여성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다 합쳐서 저희도 입원했고 실제 결혼은 개인적 사유나 또 신혼상의 문제로 해서 참석 못하신 분이 있고 해가지고
네.
90쌍이 오늘 결혼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 사실 각자들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 합동 결혼식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좀 그 혜택을 본다고 할까요? 그 도움을 받는 네.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부부가 경제적 이유 또 여건이 안 돼서 결혼식을 안 올리고 그냥 함께 사십니다.
네.
그래서 이들 부부가 결혼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공인된 부부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부부의 정장, 그 다음에 커플링, 그 다음에 TV 냉장고 등 좀 다양한 보고 많은 혼수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큰 경제적 이득은 아니라도
네.
적게나마 혼수를 준비해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러 그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돼서 연령대가 좀 보통 그 한국의 일반적인 결혼 연령대보다 좀 높지 않을까요?
네, 뭐 30대, 40대, 20대 뭐 다양한데요.
네.
나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있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 대개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리고 뭐 또 그 전에 네. 또 신혼 여행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계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도움을 좀 주시나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들 뭐 지금 현재 만찬을 진행 중입니다. 결혼식 끝내고.
네.
그래서 만찬을 진행한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매일 이들 부부가 저희들 이제 나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네.
통일에 대한 자문을 하는 민간기구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 의장이시고
네. 네. 네.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7기 발대식을 내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외빈으로 그 행사에 초청이 돼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들 부부에 대해서 득담을 하실 계획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신원 노출이 좀 그 염려스러워서 참석 못하는 분들도 네. 있다고 하는데 이 네. 오늘 결혼식에 참석한 분들은 그런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 분들인가요?
아,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은 오늘 이제 많은 외신들하고 국내 언론이 취재를 왔습니다.
네.
네, 전 가족이 남쪽으로 온 경우는 본인들의 얼굴이 영상이나 또 사진 나와도 괜찮은데
네.
현재 단독 오시거나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언론 협조를 구해서 사진의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아, 네.
얼굴 쪽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은 분들이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특히 이 사무총장님이 보시기에 네. 정말 이 특이하다,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다 이런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무슨 저도 이제 이번에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그 사연을 듣고 사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다 사연이 정말 눈물겨운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데 두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는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 한 분은 61 그리고 남편은 61 부인분은 62.
네.
그런데 이 부부는 두 분 다 먼저 중국으로 탈출을 해서 남편분은 10년 이상을 떠들다가 2007년도에 남한으로 오셨고
네.
또 부인 되시는 분은 2000년에 먼저 중국 갔다가 2009년에 남한으로 오셨고 그래서 컴퓨터와 전산 해계를 교육하는 탈북자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수강을 하면서 만나가지고 현재 같이 사십니다.
네.
그래서 한 10년을 그리고 세월의 벽을 건너서 나이 들어서 만났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현재 잘 살고 있고 단지 아직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일자리가
네.
뭐 계속적인 일자리를 갖고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두 분이 발리나서 잘 만나 잘 사시는 분이 있고요.
네네.
또 한 분 부부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남편분이 이제 조선족입니다. 중국 국적에.
네.
그런데 원래 이분이 먼저 부인이 1997년 97년에 먼저 탈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에서 98년에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잘 살다가 2008년도에 그때 결혼식을 안 하고 살았는데 2008년도에 중국 올림픽 때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부인이 적발이 돼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복속이 돼서 북한에서 제일 악랄하다는 교도 수용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3년을 지냈었고요. 남편분이 애를 쓰셔가지고 이제 2012년도에 부인을 다시 탈북을 시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먼저 남편 부인께서 중국 국제 조선족이나 취업비자 한국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인은 2012년 12월, 10월 달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긴 세월 동안 서로와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서로 유지하면서 또 이렇게 남한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옥 같은 북한에 대한 한국 천국이다.
아, 네.
열심히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는데 어려운 게 뭐 있냐?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네. 자, 재단법인 행복세상에서는 이번에 참 큰 행사를 치르셨는데 앞으로
네.
탈북자들을 위해서 어떤 그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일회성 행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한테는 희망과 동기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이제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제가 몇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내려다본다. 북한에서 왔다고 잘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아, 사회적으로 그다음, 보는 눈이. 네.
네. 네. 네. 이제 그런 본인들이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좀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좀 실현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강 사무총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강승구 사무총장과 함께 30일 한국에서 열린 탈북자 백상 합동 결혼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가 6.25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당시 미군의 비밀 전문을 통해 전쟁 직후에 긴박한 상황을 재조명했습니다. 이 전문들은 당시 미국의 참전 배경과 전시 상황을 자세히 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는 지난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늘의 문서에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무력 사용을 승인한 옛 1급 비밀 전문을 선정해 올렸습니다.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날마다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기록을 선정해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전문은 지난 1979년 6월 18일에 기밀 해제된 육군 문서로 한국전쟁과 관련한 대통령의 무력 사용 승인과 전시 상황에 대한 미군 지휘관들의 평가와 의견을 교환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에 따르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침공에 맞서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 극동군 사령부 산하 해군과 공군의 무력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을 확인한 뒤 당일 안보리를 긴급 소집해 북한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 82호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이틀 뒤인 27일 북한의 무력 공격 격퇴와 지역 국제 평화 등을 위해 한국의 원조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결의문 83호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당시 무력 사용 결정은 이런 유엔 안보리의 첫 결의에 따른 것으로 비밀 전문은 38선 이남 지역 내 모든 북한군의 제거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공군이 38선 이남의 북한군 탱크와 총기, 군병력, 다른 군사 목표물을 모두 공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 해군 역시 연안 접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북한의 침략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은 북한군의 침공 직후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본부를 둔 극동사령부는 26일 보고에서 북한군이 서울을 24시간 안에, 즉 6월 27일 혹은 28일에 점령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군 3사단과 5사단이 북한군의 남하를 막는 데 실패해 북한군 탱크가 서울 외곽 지역까지 진입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북한군은 25일 남침한 지 사흘 만인 28일에 서울을 함락했습니다. 전문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 따라 한국이 정보를 남쪽으로 이전했고 미 군사 고문단도 대구에 통신망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3쪽엔 한국군의 당시 전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부대들이 북한군의 공격에 저항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문은 한국군 사상자 규모 등 전시 상황을 볼 때 한국군은 충분한 저항 능력이나 전투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초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완전한 패망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은 당시 미군이 전적으로 열세였던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의 이타즈케 공군기지에서 F-51 머스탱 전투기 10대를 한국군 조종사들에게 인도했다는 보고 내용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당시 전투기가 전혀 없었고 이때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수받아 다음 달인 7월에 처음으로 전투에 출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은 또 일본 요코하마 항에서 탄약 등 무기를 실은 선박에 곧 출항할 계획이며 사흘 안에 한국에 도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문은 이밖에 북한의 침공 다음 날인 26일 인천항을 통해 미국인 가족 등 민간인 682명을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김포와 부산 등을 통한 미국인 대피 계획과 일정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란 핵협상이 협상 마감 시한을 넘겨서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미국계 가스공장에 대한 공격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L과 연관된 테러 사건이라고 프랑스 경찰이 밝혔습니다. 유엔 전문기관인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란 핵협상 소식부터 알아보죠. 30일이 협상 시한인데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당사국 협상 대표들이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당초 이란과 주요 6개국은 30일 자정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였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던 만큼 당사국들 30일 시한에는 구애받지 않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협상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협상 시한을 넘기더라도 길게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이 다시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틀 정도 더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의 휴회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7월 9일까지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할 거란 관측도 있는데요. 미 의회는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30일 동안 심의해서 이를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8월 8일부터는 한 달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회 전에 의회의 결정이 나오려면 7월 9일까지는 합의안이 나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한을 넘기더라도 협상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협상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지난주부터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고요. 이란 측 대표인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지난 28일 본국에서 협상 진행상을 논의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30일 다시 협상장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 등 다른 인사들도 동의했는데요. 이렇게 당사국들이 협상 타결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는 주요 6개국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포함합니다.
네, 현재 타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전히 협상 타결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핵협상의 목표는 잘 아시다시피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욕을 없애고 대신에 이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핵 문제 관련해 부과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인데요. 일하는 일을 통해 그동안 피폐해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나머지 당사국들은 지난해 잠정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지난 4월 핵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틀에 합의했고요. 이제 더욱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기간과 사찰 방법 그리고 제재를 해제하는 시점 등에 대해 여전히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타결 가능성을 점치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핵심 쟁점은 뭔가요?
네, 우선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는지 감시할 사찰과 관련해 미국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에 핵 관련 시설로 의심할 시설 외에도 국제원자력기구와 핵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갖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을 허용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엔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의 군사시설도 해당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는 지난주 공개 연설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란의 핵개발을 제한하는 기한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잠정 합의에 대한 미국과 이란 정부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 간의 견해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란은 핵협상 타결과 동시에 모든 제재가 일괄적으로 해제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나 미국은 협상 타결 후 이란의 의무 이행 사항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9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협상 타결이 가능하겠냐는 좀 더 직설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프랑스 동남부 미국계 가스공장에서 차량 폭발이 일어나고 참수된 시신이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검찰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프랑스 검찰이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번 사건이 이슬람 순위파를 표방하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R과 연관된 테러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30대 남성 용의자인 야신 살리가 체포됐는데요. 살리 본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ISR의 영향을 받은 테러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도 잠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6일 프랑스 남동부 리옹 인근 마을에 한 남성이 차를 몰고 들이닥쳤는데요. 사건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야신 살리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은 공장은 에어 프로덕츠라는 이름의 미국계 가스회사 소유였는데요. 살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상사를 살해한 후 참수해서 머리를 공장 문에 거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이어 자신의 차를 몰고 폭발 물질이 있는 창고와 충돌했는데요. 차량에선 폭발이 일어났지만 다행히 공장 건물이 폭파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공장 직원 2명이 다쳤는데요. 만일 가스 공장이 폭발하는 사건으로 번졌다면 그 피해는 훨씬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ISIL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이슬람 순위파를 표방하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은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서부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지난해 소위 이슬람 국가 건설을 선포했습니다. ISIL은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에서 대원들을 모집하고 또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국에서 테러를 벌이도록 종용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살리의 이번 공격은 상세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가 한 원인이 되긴 했지만 ISIL이 지시한 순교 작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리가 공격을 감행한 날짜는 ISIL이 이슬람 순교 성호를 맞아 공격을 권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고요. 또 살리는 상사의 잘린 몸을 몸통에 얹은 끔찍한 사진도 찍어서 이를 전자메일, 즉 이메일로 전송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ISIL의 잔인한 수법과도 일치합니다. 또 살리가 참수한 목을 건 공장 전문 주변에는 이슬람교 신앙 고백을 쓴 아랍어 메모와 깃발 등도 발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 방법이 ISIL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또 살리는 참수한 상사의 머리를 들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지인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요. 이 지인은 세바스티앙 유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인데 지난해 10월 시리아의 ISR 점령지로 간 사실이 확인된 ISR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살리가 유네스를 통해서 ISR의 테러 공격 지시를 직접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ISIL도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ISIL은 앞서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이번 공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자, 용의자 살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프랑스에 태어난 이민자 이사라고 하는데요. 올해 35살로 부인과 세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운송업체 트럭 운전사로 일했고요. 이번에 공격을 한 공장에도 배달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웃에 따르면 눈에 잘 띄지 않고 조용한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또 회사 동료들은 살리가 이번에 살해한 상사와 언쟁을 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살리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과거 프랑스 경찰이 극단주의자로 분류해서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감시하다가 중단했다는 점인데요. 살리가 극단주의자와 접촉해서 감시 대상에 올랐지만 그 후에 뚜렷한 활동이 없어서 경찰의 관심밖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테러 공격 현장에 체포된 겁니다.
네, 앞서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을 했었죠.
네, 사건 직후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긴급 발표를 하고 용의자 검거 사실을 밝혔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가스공장에 폭발을 일으키려 한 테러 공격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월에도 수도 파리의 도심에서 한낮에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당시 몇 년 전서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됐던 풍자 전문 주간지 샤를리 앱도가 공격을 받았고 공범이 유대계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이면서 주간지 기자와 경찰 보안요원 등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보안당국은 이후 자국 내 추가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고 경계 수위를 높였었는데요. 프랑스 출신으로 중동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가담했던 테러분자들이 프랑스로 돌아와서 테러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리스 금융위기 소식 살펴보죠. 그리스가 국가 부도냐 유로존 탈퇴냐는 갈림길에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가 국가 부도와 유로존 탈퇴를 막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30일 채권단에 2년간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성명을 내고 2년간 유럽 안정화 기구가 그리스에 필요한 재정과 채무 재정을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또 기술적 디폴트, 즉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 자정에 종료되는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단기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문제 핵심은 유럽의 채권단이 그리스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유럽의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의 이런 제의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 한국 시간으로 1일 새벽 2시에 긴급 유로존 재무장관 전화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극단적인 타협안이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다고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시행되는 5일 이전에 독일은 3차 구제금융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 정부와의 마지막 협상에 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선출됐군요.
네,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뽑는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한국인인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임 당선자를 비롯해 러시아 등 6개국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5차례나 투표하는 치열한 경쟁 끝에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여러 나라의 지지를 받는 덴마크 후보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한국으로서는 또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이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유엔을 이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고요. 또 과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종욱 전 총장도 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로 한국인이 유엔기구의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국제해사기구는 어떤 일을 하는 기구입니까?
네, 국제해사기구는 영어로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줄여서 IMO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 세계 해운 조선업의 기술과 안전규범을 총괄하는 UN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모든 회원국이 IMO의 안전, 환경규범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의무적인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커질 거란 평가입니다. 남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1962년 그리고 북한은 1986년에 각각 가입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27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5도. 강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0도입니다. 해주 개성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19도, 최고 26도. 개성 최저 18도, 최고 26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6도입니다. 장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 최저 10도, 최고 17도입니다. 해산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18도입니다. 선봉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 최저 14도, 최고 1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또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철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BOA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30일 자신의 모교인 뉴저지주 리빙스턴 고등학교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14번째 인물이 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우유부단함과 나약함에 진절머리가 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민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뉴저지주 연방검사를 지내고 2009년 뉴저지주 주지사에 당선된 크리스티는 2013년 주지사에 재선되면서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외과의사 출신인 벤카슨,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등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스가 30일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국제채권단에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안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비상전화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자정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18억 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 약정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채무 재조정과 동시에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2년짜리 합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은 최근 몇 주간 협상을 계속해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을 놓고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럽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를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김시철 대변인은 30일 열린 제8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에어버스 DNS의 A330 MRTT를 공중급유기 기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기종은 미국의 보잉 기종보다 급유 능력이 뛰어나고 병력과 화물 등 급유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유럽 공중급유기와 한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 사이에 호환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의 영향도 가격 경쟁력에서 가산점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중급유기 사업은 13억 달러가 투입되며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넉 대가 전력화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30일 군수송기 한 대가 추락해 최소 74명이 사망했다고 인도네시아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허큘리스 C-130 수송기는 이날 기지를 이륙한 뒤 기계 이상으로 회항하려다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메단시의 주택과 호텔 등에 충돌했습니다. 공군 대변인은 지금까지 74구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약 30여 구는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닭요리 체인점인 미국의 KFC사가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들어선 KFC 1호점이 30일 문을 열자 고객 수백 명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습니다. 미얀마에는 지난 2011년 군사 통치가 끝나고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완화된 뒤 KFC 등 일부 서방 국가 업체들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시보레와 포드, 그리고 청량음료 업체 코카콜라, 펩시 등 다른 대형 업체들도 이미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